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군중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소외를 말합니다. 이 소외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수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는 힘든 일일수록 소외를 경험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외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진정한 소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소외를 오늘 성경은 부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정은 그 사람을 소외시켰습니다. 이 부정은 그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를 접촉한 사람은 자기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야훼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전 제사로 당일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된 원인이 된 그 사람마저 성전 제사로부터 부정하게 되고 언약의 백성들로부터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출병이 있고 어떤 사람이 설정하였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만졌고 어떤 사람이 죽음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이 설정한 자를 만졌고 유출병을 만졌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부정은 언약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되어져야 하고 그들은 스스로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스스로 소외시키면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도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만지기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날만큼은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고 다음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언약의 백성들이 서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소외되어져야만 합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당신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정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만지지 않으므로 나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부정한 불결기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지켜져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정한 자가 만약 정결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즉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는 끊임없이 제사를 통하여 만나야만 합니다. 제사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진정한 소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찾으면서 정말 진정한 소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소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 백성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어떤 유출기에 어떤 정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부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은 참된 소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외되어진 두 사람, 열두의 혈루증된 여인, 비록 마태가 죽은 여자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2살 되어진 여자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중심하여서 이 한 직원의 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죽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유심히 보십시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면서 주님을 만졌고 또한 이 직원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죽음이 있는 곳에 몸을 만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몸을 만지는 문제, 죽음을 만지는 문제,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불결기 동안만 문제입니다.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지만 그날만 문제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소외시키고 만지지 말아야 될 그 현장 앞에서 만지고 만져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역시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죽음의 여자아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정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아이는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이 단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살아났느니라라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죽었다가 부활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소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소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복이 이루어졌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무언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소개되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야훼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이다는 표현을 끊임없습니다. 근데 신약의 주님이 오셔서 나는 신약의 야훼다 라고 말하듯이 나는 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야훼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한 교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고 영원한 교제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나눌 성찬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의 옷을 인정하고 그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생명에서 소외된 자들은 생명의 주님의 권위 앞으로 절함으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부정한 자들은 생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둘째, 부정한 자들은 생명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절함으로. 셋째, 생명의 주님은 부정한 자들을 정함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정한 자들은 생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직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은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세태로서 마가복음 5장에서 또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회당장이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인데 그 회당에는 두 명 정도 이상의 회당장이 있을, 두 명까지 회당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회당장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권위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의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직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침을 받은 이 아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또한 기록을 합니다. 12살 되어진 딸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죽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마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공교롭게도 죽은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건입니까? 동일한 사건을 성경은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이한 점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죽은 직원의 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두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주의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 옛 언약에서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이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정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 정부정을 어떻게 성취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접해야만 합니다. 셋째, 그것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분짓지 않으니까 언제나 구약의 사건도 현재의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지요. 계시의 진전을 가져왔고 언약의 시대가 바뀌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먹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아담에게는 식물을 주었습니다. 채소를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동물을 식물로 줍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는 정부정의 식물, 동물들을 식물로 주면서 가립니다. 신약시대는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에 강사로 모시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돼지고기 드신 분들은 다 부정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부정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생명과 연관이 있는 문제고, 정부정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접촉과의 연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가 더 건강하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채식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육식 중에서 이것을 가리면 더 건강해지고 아무리 스태미나 좋다 해도 장은 안 먹어야 몸에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접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채소를 그에게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는 부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악을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의 옷은 주님이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바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벗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 아담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인 노아의 세상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로서 자신의 장막에서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안식을 취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이제 회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처럼 술 취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먹음의 문제는 정부정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피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 드디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생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건강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접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먹되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은 세상과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물들과의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을 말할 때 짐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땅과 접촉이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적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부정한 그 땅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라고 말합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은 없지만 그는 날아다니고 충분히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나가서 물이 충만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사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세대를 말할 때는 아무 땅이나 특별히 썩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육식을 하면서 어떤 시체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먹음과 먹지 못함, 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접촉의 문제이고 재와 접촉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접촉하는 이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접촉하면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땅과 접촉하면 불결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체와 접촉하게 되어지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나면 부정해집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가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출한다라는 말과 설정한다라는 말이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출한다라는 말과 이 설정한다라는 이 말은 생명이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정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참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참 생명을 잉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하지 못하도록 설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출병에 있다라는 것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몸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유출되는 자 불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지면 사체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것과 접촉하면 죄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죽은 생명을 접촉하는 자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먹는 음식과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과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정부정한 동물이 땅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즉 거룩하지 않는 그 땅과 접촉하게 하지 않게 되어지면 재와 접촉하기 때문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그들이 비늘로서 자기의 갑옷을 입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러고 어떤 음식은 먹으라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왔던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900년을 살았고 우리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120회를 살았고 우리가 정구정한 음식을 구별했기 때문에 며칠을 살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다가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은 곧바로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부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출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유출병이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이 말은 12년 동안 이 여인은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며 살았다. 비록 말은 섞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안에 살 수도 있었으니까 말은 섞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무지 접촉할 수 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소외되어진 언약 가운데 소외되어진 그런 여인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천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 천막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진은 때때로 군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아가 왜 전쟁에 나아가서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습니까? 그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가 전쟁 아내를 취한다고 한다면 접촉한다고 한다면 그는 전쟁에 바로 투입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유출과 죽음으로 인한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에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들은 자신이 정해지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외되고 배제됩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부터 스스로 소외시켜야만 합니다. 그 백성들은 이들을 소외시켜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교제 안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원이 자기 딸을 데려다가 죽은 시체를 두고 만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지금 주님을 만나 그 겉옷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은 죽음을 손으로 만졌고 자기의 옷이 만져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만졌지만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체를 만진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부정하게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이 표현들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살아났다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 땅 가운데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외 즉 배제로부터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두 혈루증 앓는 그 여인 즉 열두의 그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배제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열두 살 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부정한 자들은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전함으로 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군중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안 만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 옷을 만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이 표현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그 개념은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그런 권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왕으로 태어났고 그는 왕일 것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색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농담과 같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것은 농담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보존하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먼저 포로로 팔려갔지만 그는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위에 옷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옷을 주셨을 때 그 옷을 입고 요셉은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자기 백성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평온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애굽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고 지켜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마자 그 자궁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이 상황에 접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옷이 찢겨지고 나뉘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 벗었으니까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말하겠지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옷을 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의 옷을 훔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그 왕위를 그들이 찬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할 때 그 권위의 옷을 찬탈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함은 가나안이 종이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입은 자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 권위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임하게 되어지면 심판이 임할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도대체 누가 이 권위의 옷을 입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언약의 유업을 입을 권위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만 인정하여도 자신의 혈증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리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 권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두의 혈륜자 앓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치료를 위하여 의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참된 성전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 그가 오시면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메시아 그가 우리의 의원이며 메시아 그가 의로운 태양이며 치료의 강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메시아 그가 오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권위로 입고 옷 입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이스라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정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만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직원의 딸의 죽음을 만납니다. 이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해당장입니다. 이 해당장이 말합니다. 내 딸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절한다는 말은 권위를 인정할 때만 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절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는 사건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와서 주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죽은 내 딸 12살 된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참된 교제, 참된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생을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권위의 옷을 만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생명의 주님은 부정한 자들을 정함으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부정한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언약의 백성들과 접촉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만약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들이 접촉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참 성전이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고 언약에 불순종하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칭찬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만졌지만 부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만짐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접촉하면 그 백성은 의로워집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길이 부정한 가에게 닫혀졌습니다. 그들은 부정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적어도 보이는 그 부정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오셔서 이 정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접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접촉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부정의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정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녹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때 참된 교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그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살 때 오셔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위를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길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 딸이 지금 당장 죽었습니다. 적시로 죽었습니다.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참된 교제의 길을 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이다. 너희끼리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도 나이다.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죄가 아니고 너희의 거룩함도 아니고 너희의 의도 아니다. 나를 인정하는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당신은 나와 성정이 같지 않잖아요. 당신은 못된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럴 권리를 얻었습니까? 누가 그럴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성찬의 자리에서 그 권리를 말하면서 성찬의 떡을 뗍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 권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정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야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